계시록 67번 메시지 결론.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책의 결론입니다. 본 메시지에서는 이 결론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6절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신 분인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은 주 예수님입니다. 16절은 나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고 말합니다. 이 책의 간증은 교회들을 위해 주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지키려면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하며 교회들을 위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영들의 영감을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예언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데 그 신구약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 아래 영안에 있는 선지자들에 의해 말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아래 우리 영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경고. 7절과 12절과 20절에서는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매 9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을 놓칠 것입니다. 주께서 19세기 이상 동안이나 그 상황을 참아오셨기 때문에 더디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일 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일들이 매우 신속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 7절에서 주님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만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킨다면 축복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장 3절에서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위에 베푸시는 축복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에 참여할지 못할지는 이 책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들을 취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는 경고. 10절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들은 인봉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들은 종말의 때가 오기 오래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책의 예언들은 봉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때가 가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봉인하는 대신 계시록은 항상 우리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이 책은 닫혀져 있었고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함께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왔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 성경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었지만 그중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라이프스타디의 모든 메시지들을 이미 읽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계시록이 우리에게 닫혀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진실로 성도들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봉인된 채로 두지 마십시오. 그보다 당신은 이 예언의 각 방면 안에 뛰어들어감으로써 또한 흐름 속으로 뛰어듦으로써 이 책을 열린 채로 두어야 합니다. 이 책의 말씀 안에서 살면 살수록 더욱더 이 책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채로 읽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가 아니면 의로운가, 더러운가 아니면 거룩한가의 여부는 이 책의 시대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인 한편, 거룩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책의 시대에서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하고 더럽다고 정죄받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강퍅해져서 이 책을 자신에게 열린 채로 두지 않거나 자신을 이 책에 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가련한 상태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불의하고 더럽다면 그는 불의하고 더러운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의롭고 거룩하며 자신을 이 책에 열고 이 책으로 자신에게 열려있게 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당신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열린 채로 든다면 당신은 계속적으로 더 거룩하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열린 채로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불의하고 더럽게 되어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그 가련한 상황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관한 경고.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은 주님의 반복된 경고인데 이는 우리로 그분의 재림 시 있을 그분의 상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상은 믿는 이들이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 각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책 끝부분에 있는 주님의 선포로서 이 책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과 부합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시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글자이십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그분에 관해 말해진 모든 것을 그분은 능히 이루실 수 있으며 또 그런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상은 놀랍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너무 높다. 나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하시며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기 위해 우리 온 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을 계산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을 그분께로 돌려 그분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위에 높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우리는 강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에서 떠나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알파로, 우리의 오메가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이 책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틀림없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전부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처음이실 뿐 아니라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끝이십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시작이란 그분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시고 끝이란 그분이 모든 것들의 최종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전에나 후에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이 없이는 기원도 최종 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강건케 하실 정도로 강하시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심으로 그분이 매우 강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 나는 약합니다. 나의 가정 형편은 어렵습니다. 나의 환경은 나를 거스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십니다. 주변 사정이 시련을 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분, 즉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뛰어들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관한 약속을 줌. 14절과 19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관련된 주님의 약속을 갖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고 거룩한 성은 거함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멸망에 관한 경고. 15절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만들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밖이란 성 밖을 뜻하는데 거기 있는 불못은 멸망한 모든 죄인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모든 더럽고 죄 있는 사람들은 우주적인 쓰레기통인 불못 안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것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심을 증거함.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즉 그의 소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윗의 뿌리와 씨로서 주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가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일반적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해가 되실 것이며 그분의 깨어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새벽별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왕국에 관련되는 반면에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이신 것은 교회와 휴거에 관련됩니다.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시간 전, 곧 동트기 전에 나타납니다. 대환난이 바로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며 그 후에 왕국의 날이 동틀 것입니다. 왕국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해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난 전에는 그분이 그분의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처럼 은밀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주의 말씀에 응답함. 17절은 그리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고 말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의 끝에서는 그 영과 교회인 신부가 하나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진보했음을 가리킵니다. 오라는 것은 1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7절과 12절에서 반복된 그분의 경고에 그 영과 신부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응답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오소서라고 말해야 하며 이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에 대한 공동의 갈망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이들은 그러한 공동 갈망을 표현해야 합니다. 17절 이전의 구절들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절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한 오소서라는 말은 틀림없이 주님께 한 말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하나로 말씀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장과 3장에서 그 영은 말씀하는 분이셨고 교회들은 그 영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끝에서 그 영과 신부, 신부와 그 영은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신성한 말씀을 듣는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신성한 화자와 하나 되었습니다. 오라하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세 번 발견됩니다. 이 단어가 첫 번째 쓰인 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이미 본 대로 이것은 그 영과 신부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소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함께합니다. 한편으로 그 영과 신부는 주님의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목마른 죄인들이 와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관심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오라는 회개하는 죄인들이 오는 것을 언급합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지라.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세 가지 문제, 그 영과 신부의 응답, 그 영과 신부의 선포를 듣는 자의 말, 목마른 죄인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기 바라는 갈망을 다룹니다. 17절은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이들의 구원도 매우 관심하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이 갈망은 당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당신 속에서 당신의 부모와 사촌들과 이웃들과 학교 부부들과 친구들을 위한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을 읽은 후에 당신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갈망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것이며 그리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당신도 오지 않겠습니까? 와서 구원받으십시오. 장차 오실 구주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되기 위해 와서 당신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책임은 이것이 17절에 대한 합당한 이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생명수에 관한 부르심. 17절은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14절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17절에는 부르심이 있고 14절에는 약속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계시록은 약속과 부르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약속은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이고 부르심은 생명수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지 말라는 경고. 18절과 19절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고 말합니다. 17절의 내가는 16절과 20절에 따라 주 예수님임에 분명하며 혹은 1장 2절에 따라 요한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요한은 엄중한 경고에 있어서 주님과의 한 영안에 있었습니다. 이 경고의 첫째 측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에 어느 것도 더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측면은 그 예언의 말씀들에서 어느 것도 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는 자들은 이 책에서 말해진 재앙들을 받을 것이고 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으로부터 제하여질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밝혀진 재앙의 주요 항목들은 대환난의 세 가지 화와 둘째 사망, 즉 불못에서 사람 전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된 축복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입니다. 재앙을 겪을 것인가, 축복에 참여할 것인가는 이 책의 예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더해서도 안 되고 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책에다 당신의 관념, 당신의 사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견, 당신의 교리, 당신의 가르침, 혹은 당신의 신학을 더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책에서 아무것도 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 책에 더한다면 당신은 재앙을 당할 것이고, 만일 이 책에서 제한다면 당신은 축복, 주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축복을 잃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만일 이 경고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책의 말씀을 그것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한 저자의 갈망과 기도. 20절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이 장에서 그분의 곧 오심에 관한 주님의 세 번째 경고입니다. 후반부는 사도 요한의 기도와 주님의 경고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 가운데 있는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것은 기도로 표현된 요한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경은 하나의 기도로 표현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저자의 축복. 이 결론을 맺는 기도를 한 후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려면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상을 보고 이 책의 모든 예언들을 들은 후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만이 능히 우리로 이 이상들과 예언들에 따라 살고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책뿐 아니라 전 성경이 이 은혜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 은혜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삼일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완수를 위한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고 그분과 우리가 서로 영원토록 절대 만족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